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성령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놓치지 않으며 새기고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지구촌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는 TV 뉴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아주 희한한 카페 한 곳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인 니스에 있는 라 뿌티트 시라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가 TV에 나올 만큼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저것은 그 카페에 걸려있는 실제 메뉴판인데요. 세 가지 커피가 메뉴판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 7유로, 우리 돈으로 약 만 원 정도이고, 두 번째 커피, 4.25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천 원 정도이고, 세 번째 커피, 1.4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커피가 모두 다 똑같은 커피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은 인스턴트 커피, 또 어떤 것은 원두 커피,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메리카노, 어떤 것은 카푸치노, 아니에요. 하다못해 어떤 것은 얼음을 넣고 어떤 것은 얼음을 안 넣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저기 있는 세 가지 커피, 재료, 만드는 방법, 심지어 커피를 주는 서빙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커피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어째서 그렇게 세 가지 커피 가격이 차이가 날까? 만 원, 6천 원, 2천 원. 그 이유는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이 하는 이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무슨 말로 커피를 주문하냐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 실제로 저기 메뉴판에 걸려있는 불어,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첫 번째 커피는 손님이 커피 한 잔, 이렇게 반말로 말하는 것이고, 반말로 주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커피는 커피 한잔 주세요, 영어로 please, 이렇게 상냥하게 주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커피는 불어로 봉주르, 들어보셨지요? 예,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최대한, 예,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무슨 말로 커피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의 친절도에 따라서 똑같은 커피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저 카페의 주인이 프랑스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 중에서 만 원짜리, 제일 비싼 만 원짜리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요, 저 메뉴판이 생기고 나서 만 원짜리 커피는 고사하고 6천 원짜리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교우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카페 주인이 인터뷰 말미에 한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가 세 가지 메뉴판을 만들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카페 주인, 매출도 늘기는 했지만 그보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2천 원짜리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 중에 간혹 커피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자기 돈 내고 커피를 사가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손님 보면서 저는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것,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이 한마디 말 그동안 잊은 채, 잊어버린 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2016년 올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에서 시작됐습니다. 맥추절이란 글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유목문화를 끝내고 농경문화를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도시 교회들처럼 우리 역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오늘날 우리가 보리나 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맥추절의 핵심이 감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변함없이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자, 이렇게 1년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에 담겨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을 비롯해서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저 말씀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디선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화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 보면 지금 읽은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자, 피셔요.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십계명, 십계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누가 읽으래? 언제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찾으셔요, 일단. 자, 찾으셨어요? 어떤 성경은 십계명 내용이 성경 맨 뒤에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십계명이 맨, 성경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예, 집에 가서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자, 십계명을 찾으신 분들은, 시작하는 처음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 바로 위쪽에, 그렇죠? 조금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아이고, 막 숨바꼭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셔도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이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적혀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죠? 저기 있는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전제 조건의 말씀이고요. 동시에 잘 들으십시오. 십계명의 전제 조건이 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예.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그 전제 조건으로서 방금 확인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제 조건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맥추절 계명 역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저 말씀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계명 앞에 전제 조건으로서 이미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러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보셔요.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맥추절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을 왜 지킵니까? 거기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걸 지킴으로써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게 바로 맥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여러분 이 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영적인 교훈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맥추절에 담겨진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6절 전반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요, 저기 보십시오. 네가 수고하여,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수고한 것을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훨씬 더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저 본문 16절에서는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에 이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누가 수고했다고요? 네가 수고했다고요. 네가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수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표현보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단 맥추절을 지키라는 저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는 저 말씀은요, 지금 당장, 출애굽기 23장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 때는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수고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어요. 그냥 척박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다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그냥 주워오면 되고 받아오면 그만이었어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땀 흘리며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과 조건이 광야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땀 흘립니까? 아니, 그냥 주시는 거, 만나 주시는 거 받아오면 돼요. 메추라기 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복지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직접 땀 흘려서 농사를 직접 져서 자신들이 그것을 수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할 때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농사지은 수확물을 대할 때하고 그 느낌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공짜로 받는 느낌이,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서는 휴가라고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받는 느낌.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할 때는 감사의 모습이 100% 감사의 모습, 감사의 자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농사지는 수확물을 대할 때는 100%였던 감사의 모습, 감사의 자세가 50%, 30% 감사의 자세가 약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했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고 메추라기를 안 주시면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뭐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전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보셔요. 본문 16절에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표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두었다는 표현으로 저 말씀, 저 구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1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수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수고했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두었다, 거둠이니라, 거두었다는 저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거두었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잘 들으십시오.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수확물을 얻었다. 이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수확물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자로 푸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자로 푸는 성경 말씀. 예, 이 뭐냐면 한자를 이제 풀어보면 한자를 풀어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연상되거나 혹은 예, 성경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그 한자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 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자, 배선자지요? 맨 위에 있는 거. 배선자, 저기 있는 것처럼 배주자 더하기 여덟 팔자 그리고 입구자 이게 합쳐져서 배선자가 됩니다. 입구자라는 것은 예, 입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뜻도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덟 명이 배에 탔다. 이게 이제 한자로 배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덟 명의 사람이 배에 탔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연상이 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예, 자기 아내와 세 명의 아들들과 세 명의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탔다는 내용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또 그 다음에 한자로 행복복자. 행복복자는 나타낼 신자 그리고 첫 번째를 뜻하는 한일자 사람을 뜻하는 입구자 그리고 동산 정원을 뜻하는 밭전자 이게 합쳐져서 행복복자예요. 자, 첫 번째 사람에게 나타내신 동산 성경에 어떤 내용이 떠오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곳으로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복, 완벽한 행복을 누렸어요. 자, 그러므로 행복 한자로 행복 복자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경험한 행복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다 아시죠? 한자로 사람인자는 두 개의 획이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인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저 사람인자, 저 글자에 대해서 사람은 본디 혼자는 못 삽니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죠? 아주 좋은 설명.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 인자가 가리키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다. 사람은 본디 혼자 힘으로는 혼자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한 의미가 저 사람인자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고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간절하게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